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강원도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한국 언론은 강원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이 525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으로 번진 뒤 5일 현재 대부분 진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큰 불길이 잡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잔불이 되살아날 가능성에 대비해 진화 체제를 계속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오후 7시경 강원도 고성의 한 도로 개폐기 전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산불은 하룻밤 사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18곳으로 번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축구장 면적의 730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이 4주 안에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지금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주 안에 혹은 아마 그보다 더 이전이나 넘어서 타결할 것이라며 매우 기념비적인 것이 발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이 타결되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류허 부총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양측이 상호 존중과 동등의 정신 또 서로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며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가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막지 않으면 1년 뒤에 멕시코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마약과 불법 이민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멕시코에 1년의 경고 기간을 주고 그래도 마약과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마저 효과가 없을 때는 미 멕시코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25%는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경을 폐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미국으로 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당장 막지 않으면 이번 주에 남부 국경을 전면 차단하거나 대부분 통행을 막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보잉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보잉 737 맥스 여객기의 추락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 때문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데니스 뮬렌버그 보잉 최고 경영자는 어제 성명에서 에티오피아 정부가 발표한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고 여객기에서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에 잘못된 데이터가 대응에 작동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뮬렌버그 최고 경영자는 또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는 보잉 737 맥스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189명 전원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같은 기종의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도 추락해 157명이 숨졌습니다. 터키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방어망 구매를 강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창설 70주년 기념 외무장관 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차우시올루 터키 외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터키의 S-400 미사일 구매는 이미 이루어진 계약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언 미사일 구매와 관련해 가격과 인도 일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브렉시트 시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EU 측에 요청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오늘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 의원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요격 시험 등에 필요한 국방부 예산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respond by funding those programs that are designed to deter and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 압박 노력에 동참해준 캐나다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인공위성 운용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낮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남부, 남도,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4도에서 1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 의원들은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거나 늦춘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핵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국방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 고위 관료들과 군 지휘관들에 대한 청문회 이후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밝힌 증언들과 관련해 우려와 비판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의원은 4일 VOA 기자와 만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위협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북한은 미국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be a threat. There's no evidence that it has stopped or even slowed its nuclear program.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위협이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늦췄다거나 중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블루멘탈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북한 태도는 이미 의회가 예상하고 경고했었다고 지적하고 미북 협상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중단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앵거스 킹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 개발은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요격 시험 등 국방부 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respond by funding those programs that are designed to deter and protect the country from those kinds of threats.
북핵 위협을 저지하고 그런 위협에서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의회는 재정적 지원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위 소속인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은 김정은이 했다는 비핵화 약속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reason to be highly skeptical of Kim Jong-un's assurances. He has proven, like his father and grandfather before him.
김정은의 약속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지적입니다. 은행위 소속인 존 케네디 공화당 의원은 비핵화가 북한과의 외교만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재 이행과 이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As the president works out a new trade deal with China, he'll make part of that agreement and insist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해가면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합의에 포함시키길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케네디 의원은 또 중국이 미국과 협력한다면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해 김정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 압박 노력에 동참해준 캐나다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오 장관이 전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과 워싱턴에서 회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은 대북 압박을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일관된 지지에 대해 프리랜드 장관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중국에 억류 중인 캐나다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더불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베네수엘라, 이란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첫 만남인데요. 한국이 제시하는 중재안에 미국이 수긍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에서 빠른 시기에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the dialogue resumes, a substantive early harvest is of utmost importance. We should quickly and successively obtain.
이 본부장은 4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 학술회의에서 미북 대화가 재개될 때 상당히 이른 시기에 조기 수확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크든 작든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이 핵시설 신고 등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루고 북한이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중재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 단계적 이행 과정에서 빠른 시기에 성과를 내는 이른바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조기 수확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인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협상을 강조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볼튼식, 즉 그 일괄 타결, 컴프리헨시브 딜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입장보다는 그래도 북한이 뭔가 비핵화의 진전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단계적 해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과 이에 대응한 초기 단계 제재 완화가 실무선에서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지 또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에 북한이 합의하고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남북한이 실무선에서 이미 물밑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의 복잡한 과정을 고려하면 일괄 타결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행은 단계별 동시 병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절충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측이 사실은 일종의 절충을 모색을 하고 있고 그 계기를 지금 한국이 만들어내는 모양상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조선임 연구위원은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합의를 했다며 단지 초기에 신뢰 구축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신뢰 조치와 여기에 상응하는 제재제라는 미국의 신뢰 조치가 충돌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합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의 목표를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초기 조치를 한다면 미국에서도 일부 제재 완화가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3월 11일에 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북한과 미국의 인식 차이를 좁혀서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이 진전될 만한 어떤 안을 내놓기는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제재 완화와 경제협력 부분에서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런 방안을 가지고 미북 대화 재개를 촉진하기보다는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방안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 센터장은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문화교류 등의 비교적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며 한국 정부가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미북 간 대화를 촉진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무리하게 뭐 우리가 경제협력에 방점을 두고 그걸 통해서 뭐 북한을 유인해내는 그런 방식을 자꾸 미국에 다시 제시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문 센터장은 미국과 한국이 신뢰에 기초한 공조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미국이 강조하는 일괄 타결을 위한 로드맵 등이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한동맹과 관련한 현안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입장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인공위성 운영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EMP와 같은 전자기파 공격과 해킹 공격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의 인공위성 운용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꼽았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인공위성 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활동성과 비활동성 부문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먼저 활동성 요소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직까지 미국의 인공위성에 직접적인 위협은 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구 궤도를 도는 미국의 인공위성을 타격하기 위해선 광학기술과 적외선 기술, 레이더 기술 등과 함께 탄도를 조종할 수 있는 유도 능력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이 이런 기술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유도장치를 갖추지 않은 조악한 형태의 위성 공격용 미사일을 목표물 인근에서 폭발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생겨난 잔해들이 차후 발사될 인공위성의 운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북한의 EMP, 즉 전자기파 무기와 GPS 신호 교란 능력, 해킹 공격 능력 등 비활동성 요소는 미국의 인공위성 운용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북한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등 민간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미한 군사훈련 등 군사 영역에도 GPS 교란 공격을 펼쳐온 것을 토대로 북한의 GPS 교란 능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전파 차단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북한이 다른 종류의 전파 교란 역량을 들여왔을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 위성 통신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즉 해킹 공격 역시 위협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CSIS는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 미한연합사령부 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가 북한 사이버 부대는 세계 최고 중 하나라고 증언했던 것을 언급하며 특히 2013년 3천여 개에 머물던 사이버 부대가 2015년에는 6천 개로 거의 두 배나 늘었다는 한국 국방부의 발표에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발생한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과 한국 원전 도면 해킹 유출 사건,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 등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미국의 우주 시스템을 해킹해 정보를 탈취하거나 손상된 정보를 입력해 인공위성에 물리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표된 보고서로 북한은 2년 연속 언급됐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일본인 납북자들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국제사회에 매우 대조적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위관리까지 동원해 다음 달 워싱턴에서 납북자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은 거의 잊혀진 상황이라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북한 정부가 한국인을 계속 억류하는 한 남북 경협 등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원칙을 한국 정부가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와 미국 민간단체 허드슨 연구소,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다음 달 3일 워싱턴에서 납북자 관련 국제회의를 엽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VOA에 일본인 납북자 가족 등 북한 정권에 납치된 모든 외국인 피해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장관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유엔 회의에서 납북자 문제 등을 제기하고 미 주요 관리들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과 일본 정부 모두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고 북한 내 억류자와 납북자 사안을 꾸준히 제기했기 때문에 진전을 거뒀다고 지적합니다.
So there's raising it and raising it because obviously the United States raised it before the first summit.
트럼프 행정부는 1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미국인 억류자 3명의 석방이 최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란 것을 계속 제기해 북한 정부를 이해시켰고 일본도 과거 같은 방식으로 일부 일본인 납북자들의 귀환을 성사시켰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계속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북한의 수년째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은 거의 잊혀진 상황입니다.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생사 확인은 되는지 어느 곳에 수감돼 강제 노동에 혹사당하는지 사실상 정보가 전무합니다. 미 전문가들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북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자국민의 석방을 남북 대화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라트 사무총장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게 남북한 화해를 그렇게 원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그렇게 원하면서 대한민국인들을 그렇게 포기한다는 게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남북한 민족 화해, 평화, 통일을 우리 모두 다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한민국인들을 그렇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거기 북한에 구속되어 있는데 납치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물론 우리는 비정부 기관으로서 뭐 유엔 기관에서 이게 또 뭐 보고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행동이 없으면 어떻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트럼프 행정부와 국제사회도 한국인 억류자 석방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도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지난 미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고 윌리엄 해거티 주일 미국 대사도 지난달 일본 니혼게자의 신문 기고를 통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지난달 조윤재 주미 한국 대사와 UC 버클리 대학에서 함께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일본의 납북자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문제가 언젠가는 풀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두 대사의 입에서 한국인 억류자 석방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과거 남북정상회담에서 억류자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들의 석방 사안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질의에서 억류자와 관련해선 남북정상회담에서 제기하고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그러나 미국도 과거 비공개로 미국인 억류자 3명의 석방 협상을 했었다며 중요한 건 억류자를 석방하지 않으면 아무 진전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걸 북한 정부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North Korea understood that they couldn't expect certain benefits and incentives from the United States while they were holding these people.
북한 정부는 미국인들을 계속 억류하는 한 미국으로부터 뚜렷한 혜택이나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인 억류자들을 모두 석방했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우리 국민을 계속 억류하는 한 개성공단 재개와 도로 철도 현대화 작업 등 남북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힘들다는 기본 원칙을 북한 정부에 주지시켰다는 어떤 인상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우선순위와 기본 원칙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북한 정부가 선의로 억류자들을 먼저 석방할 이유도 없고 가능성도 적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은 대북 압박이 억류자 석방과 북한의 인권 개선의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류와 협력이 먼저라는 한국 정부의 접근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at's inaccurate because I think that the human rights issue shouldn't be seen as separate from the nuclear issues.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외국인을 억류하는 건 김 씨 정권의 유지 때문이지 외부의 압박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핵과 인권을 분리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함께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해 유엔 총회와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와 영사 접견도 받지 못한 채 비인간적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는 억류자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당국의 보호 시스템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씨 등 기독교 선교사 3명과 고현철 씨 등 한국 국적의 탈북민 3명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VOA에 제재와 압박은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대화와 접촉,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토록 유도 지원하는 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 증진하는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스칼렛 총장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납북자 국제회의에 한국인 억류자 문제도 제기해달라는 어떤 요청도 한국 정부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동유럽 국가 폴란드로 보내진 북한 고아들과 폴란드 선생님들과의 특별한 인연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미국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과 얽힌 이야기들 장양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 서로 헤어져 울지 말자 가시기. 평안북도가 고향인 22살 처녀 이송 씨가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는 폴란드 남서부의 작은 마을 푸아코비체의 기찻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70여 년 전 이 길을 따라 폴란드에 도착한 1,500명의 북한 고아들을 맞이한 사람들은 독일 나치 정권에서 홀로코스트의 처참한 비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Na stacji kolejowej na przystanku kolejowym dokładnie w Płakowicach.
추상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1951년 김일성에 의해 폴란드로 보내지고 천리마 운동의 인력 동원을 목적으로 1959년 북한으로 돌아간 전쟁 고아들과 폴란드의 양육원 선생님들과의 특별한 인연을 다뤘습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추상미 감독에게 당시 상황이 영향을 끼쳤던 과정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이가 너무나 예뻤다. 애착으로 인한 불안 때문이었을까? 나는 매일 밤 아이가 죽는 악몽을 꿨다.
그러면서 동시에 산후울증이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다. 북한 꽃제비. 피골이 상접해서는 토끼풀을 따러 산천을 헤매는 장면이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주룩주룩주룩 났어요.
지인이 일하는 출판사에 들렀다가 접한 북한 전쟁고아에 관한 실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추 감독은 폴란드 라디오 브로츠와프 지국 언론인 욜란타 크리소바타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진 2007년작 다큐멘터리 영화 김귀덕 그리고 북한 고아와 관련한 논문을 쓴 폴란드 브로츠와프 대학 이혜선 교수를 통해 당시 일들을 상세히 알게 됩니다. 추 감독 자신, 꽃제비 소녀, 폴란드 교사들 그리고 북한의 전쟁 고아들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시작된 여정이 전쟁 역사의 희생자들을 통해 역사를 재조명할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추 감독이 폴란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90세 나이가 되어서도 아이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폴란드 선생님들에 대한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70년도 지난 일이고 근데 그 아이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는 게 저는 이게 무슨 감정이었을까? 이 교사들과 아이들 사이에 어떤 유대관계가 있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추 감독은 결국 이들의 이야기를 담게 될 영화 그루터기 제작을 결정하고 1년이 넘게 시나리오를 썼는데요. 다큐멘터리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영화 그루터기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증인들을 만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추 감독은 영화 그루터기에 출연할 배우들을 찾기 위한 오디션을 열었고 그 장면도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에 담겼습니다.
순섭이 말이디. 내리 아까 낮에 운동장에서 놓치지 않고 보았지비.
자강도 출생인 20대 여성 장유정 씨. 19세 탈북자 한은혜 그리고 온유. 또 다른 탈북 청년들.
옥순이역에 지원한 송이를 만났다.
송이와의 인연도 오디션을 통해 맺게 됐는데요. 추 감독은 송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리서치를 가거든. 이제 영화에 그 폴란드 교사들 생존 교사 만나고 원작자도 만나고 그 실제 장소에 가서 사진도 찍고 헌팅하려고 가는데 나랑 같이 가자 폴란드.
남북한 출신의 세대가 다른 두 여성은 북한 고아들과 폴란드 선생님들 간의 8년간의 여정을 그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의 북한 고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장면을 통해 이들에게 당시 일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령의 폴란드 선생님을 만나고 당시 고아들이 생활했던 양육원 등을 돌아보며 추 감독과 송이는 매우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자신의 상처뿐 아니라 역사 속에 잊혀진 북한 고아와 폴란드 선생님 등 모두의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도 경험하게 됩니다. 탈북민 송이의 치유 과정과 남한과 북한 여성의 관계 변화를 담고 있는 것도 영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던 송이가 폴란드 선생님의 눈물을 보며 함께 울었고 시간이 흐르며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은 감독과 배우로서가 아닌 남한과 북한 사람 간의 작은 통일이라고 추 감독은 말합니다. 폴란드 선생님들의 고아들에 대한 진정 어린 사랑에 대한 배경도 소개합니다.
그 북한 고아들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들은 까만 머리 까만 눈에 난생 처음 보는 동양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나먼 타국의 아이가 아니라 내 유년 시절의 일부 같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겪었던 그 유년 시절이 한국 전쟁 고아보다 더 참혹했더라고요. 홀로코스트가 있고 그래서 진짜 시체 무더기를 밟고 학교에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을 겪으셨고 그분들 중에는 부모가 포탄의 눈앞에서 죽는 걸 본 분들도 계시고 막 그 전쟁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상처가 매개가 돼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일부로 보고 이제 아이들을 품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아 이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신의 그 참혹했던 유년 시절을 아이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면서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복하고 구원한 그런 경험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의 정을 베풀 수 있었고 6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들을
영화는 폴란드 선생님과 북한 고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감독의 심경도 보여줍니다. 1994년 로리타라는 연극으로 연기자가 된 추상미 씨는 연극과 뮤지컬 그리고 TV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했습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지난해 한국에서 개봉됐고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소개하며 주목을 끌었습니다. 추 감독에 따르면 폴란드로 간 북한 고아들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처음 알려진 건 2013년 한국을 방문한 당시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폴란드 대통령의 증언을 통해서였습니다. 잊혀진 이야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들고 추상미 감독은 미국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추 감독은 핵과 인권 유린으로 점철되는 북한에 대한 획일화된 시각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권의 본질은 사랑이며 본질로 돌아가는데 영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역사를 재조명할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현재 북한이 경청한 현실과 고통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상처가.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 인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디서 툭 떨어져서 저런 엽기적인 정권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그 근원이 어딘가를 봤을 때 이게 미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체제와 영토만이 아니라 영혼을 갈랐고 상처를 만들었으며 탈북민들이 그 상처를 대표한다고 말하는 추 감독은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에게도 메시지를 전합니다. 탈북민들에게는 통일로 남한과 북한의 다리 역할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폴란드 선생님의 눈물 어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제프 원장님이 본인이 가르쳤던 북한 전쟁고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어떤 그분의 그 요구가 그 아이들을 만나면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라는 말씀을 저한테 남기셨어요. 근데 이것은 저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메시지였죠. 통일이 되어야만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 갈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저분들을 만나서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그래?
VOA 뉴스 장량입니다. VOA 워싱턴.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4주 안에 타결될 수도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오는 6월 말로 브렉시트 탈퇴 시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제럴드 네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뮬러 특검이 작성한 수사 요약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3일부터 워싱턴에서 재개됐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4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조만간 무역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리허 중국 부총리 부총리와 만났습니까?
네, 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류어 부총리 일행을 접견했습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전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망이 매우 좋다면서 더 짧거나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4주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약간의 여유를 두긴 했습니다만 4주라는 어떤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걸 보면 양측의 협상이 이제 정말 마무리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직 어떤 부문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식적인 발표는 나온 게 없고요. 네네. 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언론의 보도와 전망 등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측이 아직 남겨놓은 합의보다 그동안 합의해 놓은 게 훨씬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일부는 이미 합의를 끝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4주 안에 목표를 잡고 있는 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난제가 뭐냐는 기자 질문에 관세, 재산권 탈취, 합의 이행 문제를 꼽았는데요. 네. 예, 진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갈 길이 남아있지만 그다지 먼 길이 남은 건 아니라면서 합의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예, 중국은 특히 그동안 이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 이전 강요 등의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네, 이번 회담에서 처음 이를 인정했다고 레리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3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뭐 양측의 합의와 함께 미국과 중국, 양국 정상들의 회담도 함께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까?
네, 당초 류호 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될 예정이었는데요. 네. 예, 아직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어서 발표는 불발됐습니다. 예,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이 이 발표를 만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고 시 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상회담이 있고 합의가 불발되면 정상회담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네. 네, 이 정상회담의 장소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를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수도인 워싱턴 또는 제3국을 요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협상 대표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리어 부총리 이번 협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류호 부총리도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음을 시사했는데요. 지난 이틀 동안 양국 대표단이 협상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에서 새로운 합의를 이뤘다면서 계속 협상에 박차를 가해서 무역 담판을 조기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쪽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부 대표부 대표 평가 어떻습니까?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많은 진전은 이뤘다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또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마라톤에서도 마지막 마일이 가장 길고 힘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영국 소식 보겠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에 브렉시트 절차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죠?
네, 영국 정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유럽연합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네. 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5일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네, 이 서한에 브렉시트 시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달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예, 그 이전에라도 영국 의회가 정부 합의안을 승인하면 EU를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정부 합의안이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오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있을 유럽 의회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비상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영국의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번에 두 번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 총리는 그동안 이 브렉시트 연기는 없다고 그런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하지만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면서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지난달 21일 EU의 브렉시트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네네. 예, 이에 EU는 당초 브렉시트 예정일이었던 3월 29일까지 합의안이 통과되면 유럽의 선거 참여를 조건으로 5월 22일까지 연기해주고요. 통과되지 않으면 4월 10일까지로 연기해주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간을 6월 말까지로 아주 멀찌감치 잡았는데요.
네, 원래 브렉시트 예정일이었던 3월 29일에 다시 한번 메이 총리 합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네. 예, 여기서 또다시 부결되면서 영국 사회 혼란은 극에 달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가운데 당장 다음 주로 다시 브렉시트 일정이 다가온 건데요. 영국 의회가 3일 이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겨우 한 표 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예. 예, 12일인 이 브렉시트 2차 시한 연장을 미루도록 메이 총리가 EU와 협의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영국 의회에서는 이제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EU의 반응을 봐야죠.
네.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유는 영국이 브렉시트 방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아예 장시간을 주는 이른바 유연한 연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주요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영국의 가디언은 이날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투스크 의장이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회원국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내년 4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할 걸 권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내년 4월 이전에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승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탈퇴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가 이렇게 유연하게 시간을 주면 영국 입장에서는 뭐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없이 지금의 이 난국을 푸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네.
예, 하지만 이 방안은 EU 다른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해야지 가능합니다. 이유는 브렉시트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는 10일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마지막 소식 미국 국내 소식으로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연방 법무부가 뮬러 특검 보고서를 두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이 법무장관에게 새로운 요구를 했다고요?
네, 이날 민주당 소속의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바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특검이 만든 수사 결과 요약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예, 네들러 위원장은 또 특검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특검과 법무부가 주고받은 전갈의 내용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요구가 최근에 나온 그 뉴욕타임스 보도와도 연관이 있습니까?
네, 뉴욕타임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특검 수사진의 일부가 이 바 장관이 연방의회에 통보한 편지에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바 장관이 수사 결과를 요약한 네 쪽짜리 편지를 의회에 보낸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 장관이 이 편지에서 특검이 내통 혐의를 찾지 못했고 사법 방해 혐의는 판단을 유보했는데요. 자신과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논의 끝에 대통령이 사법 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걸로 결론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네. 특검 수사진이 이 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예, 이 특검 보고서에는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 장관이 이걸 제대로 의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네.
예, 특검 수사팀은 항목별로 자체 요약본을 만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네덜러 위원장이 특검팀이 작성한 수사 결과 요약을 들여다보겠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덜러 위원장은 바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요약본을 되도록 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네.
예, 또 바 장관이 수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알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수사 요약본을 공개해서 미국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 하원 법사위원회가 특검 보고서 입수하려고 소환장 발부를 승인도 했죠.
네, 네들러 위원장이 바 장관에게 4월 2일까지 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바 장관은 4월 중순경에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러자 법사위원장이 지난 3일 표결로 네들러 위원장이 소환장을 발부하는 걸 승인했습니다. 한편 법사위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은 소환장 발부 승인에 모두 반대했습니다.
나와 있는 보고서를 그냥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좀 뭐 편집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는 기밀로 분류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네,
이걸 가리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민주당의 요구에 바 장관 쪽 법무장관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연막 법무부가 사의 성명을 냈는데요. 특검 보고서와 관련한 바 장관의 조처를 옹호했습니다. 이 법무부는 바 장관이 400쪽에 달하는 특검 보고서에서 기밀 내용을 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보고서에 대배심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네요?
네, 네들러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법사위원회가 특검 보고서를 볼 권한이 있다면서 일반에 공개할 내용은 바 장관이 아니라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계속해서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네. 어떤 반응입니까?
네, 4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뉴욕타임스가 근거 없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뭘 줘도 절대로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그 하원 상임위원회들을 통해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법사위원회는 특검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면서 지금 공세를 벌이고 있는 거고요. 네네. 네, 세입위원회는 최근 국세청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또 사업체 세금 보고 명세를 요구했습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정부개혁감독위원회는 백악관에서 신원조회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제보가 나오자 전직 백악관 신원조회 담당 관리에게 지금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평안남도 지역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많고요. 평안북도 지역은 구름이 점차 걷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상 3도, 낮에는 10도, 남포 아침 기온 5도, 낮에는 9도, 신의주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4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1도입니다. 낮에는 13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5도, 낮 최고 10도. 개성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2도. 사리원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1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함경남도 지역, 특히 원산, 장전, 평강 지역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나머지 지역은 점차 구름 걷힙니다. 함경북도 지역은 구름이 조금 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상 2도, 낮 최고 16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에는 11도, 원산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5도, 청진 아침 3도, 낮에는 13도,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3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먼바다는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예상됩니다. 4월 5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강원도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한국 언론은 강원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이 525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으로 번진 뒤 5일 현재 대부분 진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큰 불길이 잡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잔불이 되살아날 가능성에 대비해 진화 체제를 계속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오후 7시경 강원도 고성의 한 도로 개폐기 전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은 하룻밤 사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18곳으로 번졌습니다. 이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축구장 면적의 730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등 인명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정부의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이 4주 안에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지금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주 안에 혹은 아마 그보다 더 이전이나 넘어서 타결할 것이라며 매우 기념비적인 것이 발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이 타결되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류허 부총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양측이 상호 존중과 동등의 정신, 또 서로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며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가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막지 않으면 1년 뒤 멕시코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마약과 불법 이민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에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멕시코에 1년의 경고 기간을 주고 그래도 마약과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마저도 효과가 없을 때는 미 멕시코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25%는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경을 폐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보잉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보잉 737 맥스 여객기의 추락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 때문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데니스 뮬렌버그 보잉 최고 경영자는 어제 성명에서 에티오피아 정부가 발표한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고 여객기에서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이 잘못된 데이터의 반응에 작동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뮬렌버그 최고 경영자는 또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는 보잉 737 맥스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189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도 같은 기종의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157명이 숨졌습니다. 터키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방어망 구매를 강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창설 70주년 기념 외무장관 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차우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터키의 S-400 미사일 구매는 이미 이루어진 계약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우쇼울루 장관은 또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언 미사일 구매와 관련해 가격과 인도 일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터키는 터키의 S-400 구매와 관련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면서 양측은 진전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브렉시트 시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EU 측에 요청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서한에서 영국은 추가 연장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 기간은 6월 30일에 끝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 이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영국 정부는 즉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